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리고 오늘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어제 보았던 말씀 본문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19장 전체가 담고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 19장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자기 아들과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죠. 다윗을 죽이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 없이 다시 사울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 문제를 해결을 받죠. 두 번째 사건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도 하고 또 사울이 악령에 잡혔을 때 그 앞에서 수금을 타서 돕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죠.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집으로 도피를 했지만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죠. 그래서 집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내였던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창밖으로 도망을 쳐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지금 이건 세 번째 본문이 세 번째 사건이죠. 18절부터 24절을 보면 다윗이 이번에는 사무엘에게로 도피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도 전령들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보냈던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다 하나님 앞에서 예언하는 자들로 지내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두 번째, 세 번째 전령들을 다시 보냈고 네 번째는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오죠. 그런데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그래서 결국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사건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더 멀리 보면 18장에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대비가 됩니다. 하나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가. 두 번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는가. 예전에 제가 벌써 한 20몇 년 전에 이 본문 들어가는 사무엘상 본문을 가지고 책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부분을 사울의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 그리고 하나님의 다윗 구하기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챕터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습을 보면 크게 한 두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사울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게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다윗을 돈으로만 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를 해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는가? 집에 가 있을 때 암살자들을 보냅니다. 갑작스럽게 습격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실패를 하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했을 때 그때도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면 문제가 딱 한 가지가 아니고 사용한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만나는 문제와 고난,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여러 종류의 문제를 만난 거예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한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면, 한 가지 죽을 고비를 넘어서면 그걸로 끝나고 평안하게 지내면 좋은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또 다른 종류의 문제, 또 다른 종류의 죽을 지경을 또 만나는, 그게 이제 다윗이 만났던 어려움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장소를 보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었는데 처음에는 자기 앞에서 죽이려고 했죠. 직접 죽이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직장에서 죽이려고 했다가 안 되고 다윗이 집으로 도피를 했죠. 집으로도 암살자를 보냅니다. 집에 있다가 안 되겠으니까 다윗이 이제는 끝내 부인도 그냥 버리고 부인도 내버려 두고 사무엘에게로 가죠. 곧 하나님 앞으로 도피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까지 칼을 들고 암살자들을 보내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지경을 만났던 곳으로 생각해보면 세 곳인데 첫 번째는 직장, 두 번째는 집,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무지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모든 곳들이 다 죽을 지경을 만나는 곳들이에요. 그냥 직장에서만 죽을 지경이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든 피해서 집으로 왔더니 집에서도 죽을 지경을 또 만나고 집에 있던 걸 어떻게든 또 피했더니만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교회 앞에서도 성도들과 지낼 때에도 죽을 지경을 만나는 그 모든 곳에서 죽을 지경을 만나는 것이 다윗이 만났던 형편이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사울이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다 위험과 고난이, 어려움이, 죽을 지경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여서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이렇게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어떠한가 이렇습니다. 여러 종류의 다양한 방법을 그리고 모든 곳에서 어려움을 또 장애물들을 핍박을 환난을 만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건져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모습 속에서 다 다윗을 건져내 주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정반대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건진받았던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사울은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배신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랬는데 요나단이 더 깊이 다윗을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헌신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가녀린 여자의 손목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건져내주셨죠. 미갈이 다윗을 창밖으로 달아내려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설마 그 많은 군인들이 와서 죽이려고 할 때에 저런 힘없는 여자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의 여자의 손길을 사용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다 변화받은 사람이 되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원수들이 도리어 다윗과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도리어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가 되는 변화받은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실 때에 딱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해야 된다. 이 한 가지 방법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런 때는 이런 방법, 저런 때는 저런 방법.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방법을 사용하실 때 사용하셨던 사람들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두 번째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윗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한 곳을 바라보거나 특별한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 구원과 은혜를 베푸실지를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장소를 놓고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곳에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건 앞에 나왔던 상황과 거꾸로 뒤집어 보았을 때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이 모든 곳에서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근데 뒤집어 보면 그 모든 곳들이, 어려움을 만났던 모든 곳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직장에서 죽을 지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집으로 도망갔다 거기서 죽을 지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집에서도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도망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지경을 만났을 때 교회에서 성도들과 지내다가도 어려움을 만나곤 하는데 그때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비단 한 곳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들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는 곳이 어디이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찾아오시고 구원 베푸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만 여기 한 가지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할 때에 어떻게 도피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들을 계속 만나는데 다윗이 결국 도피하는 순서를 놓고 보시면 처음에 직장 가 있다가 집으로 갔다가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윗에게 익숙한, 다윗에게 편한 혹은 뭔가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도피하는 장소로 삼아서 조금씩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이 모든 19장 내용이 끝나고 20장 이후로 넘어가면 다윗은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현실만 놓고 보면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만 놓고 보면 별로 좋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비하시고 다윗이 거쳐가게끔 정해두셨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런 장소로, 그런 곳들로, 그런 상황들로 옮겨가는, 조금씩 그렇게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가 직장이나 집보다는 좋지 못하죠.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어떤 것도 좋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비록 광야가 최종적인 장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광야가 꼭 거쳐가야 할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로 다시 조금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던 모습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한두 가지 전체적인 특징을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다윗이 구원받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면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윗은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전쟁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만난 어려움을 직접 다 해결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다윗이 구원을 받는 과정을 보면 다윗이 직접 무언가를 행하는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돕는 손길을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요나단을 통해서 도와주시든 아니면 미가를 통해 도와주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든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답답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싸움을 잘했을까요? 다윗이 싸움을 잘했을까요? 헷갈릴지도 모릅니다. 요나단이 말을 잘했을까요? 다윗이 말을 잘했을까요? 이것도 헷갈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미갈이 싸움을 잘했을지 다윗이 싸움을 잘했을지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투력을 사용하지 않고 미갈이 연약한 손길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건지시거든요. 다윗은 실제로 구원받은 세 번의 사건 중에 자기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행동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들을 취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돕는 손길들을 사용받아서 다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이건 내가 이걸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걸 본인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부분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나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내 주변에 또 혹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나보다 미약한 그런 누군가의 손길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시점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상황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다시 지금 19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나누었는데요. 이 시점은 어찌 보면 딱 중간에 들어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19장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직분을 감당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죠. 또 좋지 못한 것이긴 하지만 자기의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혹은 다른 곳에 보냄받았을 때에도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또 봄을 볼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했으니까 원래 19장에서는 상을 받는 장면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잘 감당하고 좋은 열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상을 받아야죠. 그런데 19장을 보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큰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그것도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만나거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세 번이나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만 놓고 보면, 상황만 놓고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억울하고 분할 수도 있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죄를 짓고 있는 사울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직분 감당한 나는 왜 도리어 이렇게 죽을 지경을 만나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때때로 상을 받아 마땅할 순간에 도리어 고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쁜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시점에 가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19장은 중간에 들어있거든요. 앞부분엔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었다면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20장 이후에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19장 뒷부분이에요. 이 시점 다음에 나오는 시간들은 어떠한가? 이제 다윗이 광야로 들어갈 겁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요. 이 광야로 도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과정이에요. 광야에서 보내는 10수년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첫 번째로 지금 19장에서 만난 것처럼 배신자가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암살자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러 가는 일들을 빈번하게 만나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도피해도 그래도 창칼을 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게 또 찾아오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윗이 광야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10수년 보낼 것인데 그동안 어떤 어려움들을 주로 만나냐면 지금 19장에서 만나는 세 종류의 어려움을 계속 반복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19장은 이게 다윗에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목숨 건 어려움을 만났던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19장은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부터 곧장 광야로 들어가게 안 하시고 19장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 연단을 하신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들을 있겠지만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다 이 세 가지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다시 도망다니다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와서 바로 코앞에 있는데 사울이 옷 훌러덩 벗고 드러누워 있는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도 다윗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암살자를 보내 왔었지만 그러나 아주 미약한 여자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건이 광야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다윗이 계속 추억하고 기억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만난 이 어려움이 지금 처음 만나는 어려움이 아니라 광야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만났던 어려움이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돕는 손길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게끔 하는 그 역할을 19장이에요. 그래서 좀 다윗에게 미안하지만 19장은 이제 고난의 처음 시작하는 도입 부분에 불과하고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 과정을 잘 이겨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10수년 동안 광야의 고난을 이겨낼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야의 시간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왕좌에 오르고 이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도 마찬가지 마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19장이 없이 그리고 광야의 시간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언제나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믿음이 연단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고난을 만날 때 심지어 죽을 지경을 만나고 그것이 반복될 때에도 주님 어떤 은혜를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까? 내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얼마나 주님께서 합당 여기는 사람으로 더 성장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낙담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렸던 은혜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음을 늘 기억합시다.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항상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늘 소망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다윗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겉보기에 죽을 지경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들이 도리어 그 안에 주님의 구원과 은혜와 생명이 숨겨져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과정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건 고난을 만나면 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 주님 잘 아시지요. 어려움 만난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구원 허락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